저희가 많은 감사해야 할 제목들이 많습니다. 오늘 함께 피아노로 섬겨주시는 우리 셀리 자매님에게 감사합니다. 또한 싱가포르에서 군복무를 마치고 돌아온 이딴 형제를 위해서도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여러 가지 몸의 아픔이 있지만 오늘 함께 예배 자리에 참석해 주신 많은 우리 어르신들을 위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주일학교가 교회 안에서 이루어질 수 있음에도 너무나도 감사드립니다. 그리스도의 내재하심에 대한 가르침은 굉장히 어려운 것이지만 굉장히 복된 교리입니다. 우리가 이것에 대해서 들어왔지만 깊이 있는 공부를 많이 해보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리스도의 내재하심은 우리의 구원에 대한 확실한 토대이자 보증이 됩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계심을 통해서 우리의 이성으로부터 감정에 이르기까지 우리의 존재 모든 것들에 영향을 미칩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계심을 통해서 우리는 그리스도를 더욱 갈망하며 그분의 마음을 갖기를 원합니다. 그가 내재하심으로 인하여 우리가 우리의 몸으로 주님께 영광을 돌리고자 하며 예수님의 재림을 인내하며 기다리게 됩니다. 내재하시는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는 그분의 형상을 본받는 법을 배웁니다. 또한 우리의 마음의 회복과 변화를 경험하기도 됩니다. 오늘 우리는 내재하시는 그리스도에 관련해서 성령께서 하시는 사역과 관련된 몇 가지 질문들에 대해서 조금 더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초반 부분이 신학적인 부분이 많이 있지만 제가 조금 더 이해할 수 있도록 여러분께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스도의 내재하심과 성령의 내재하심에 대한 이런 신학적인 문제는 굉장히 어려운 문제입니다. 이것에 대한 여러 가지 혼란스러운 가르침과 또한 어떤 그런 문제들이 있기도 합니다. 믿는 자에게는 성부와 성자와 성령이 그 안에 내재하고 계십니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 아주 놀라운 것이긴 하지만 이러한 진리가 담고 있는 엄청난 의미들을 우리가 바르게 아는 것은 아주 중요한 일입니다. 첫째로 그리스도와 신자 사이의 연합의 근거와 그 시작은 신비로운 것이며 오직 그리스도 안에서만 가능한 것입니다. 에베소서 2장 13절에서 18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중간에 막힌담을 허시고 원수된 것, 곧 의문에 속한 계명의 율법을 자기 육체로 폐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새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또 오셔서 먼데 있는 너희에게 평안을 전하고, 가까운 데 있는 자들에게 평안을 전하셨으니, 이는 저로 말미암아 우리 둘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리스도의 구속사역에서 그리스도는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자가 되십니다. 그가 이루신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서 일어난 화목의 일은 우리의 거듭남을 포함하고 있는데, 이 거듭남이란 새 생명의 탄생을 가리키는 것으로, 거듭남을 통하여서 믿는 사람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으로 연합하게 되고,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그가 세례를 받게 됩니다. 이러한 연합은 필수적인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이 관계를 포도나무와 가지로 비유하셨고, 사도 바울은 이것을 머리와 육체의 연결로 비유하셨습니다. 내재하신다는 말과 연합이라는 말은 결국 하나이며 같은 것을 말합니다. 그리스도는 우리 안에 거하십니다. 그리고 이것은 우리는 그분과 연합된 관계에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둘째로, 그리스도는 믿는 사람과 연합하시고 그의 안에 거하시는데 그의 거하심을 통해서 믿는 사람의 인성을 빼앗아 가버리시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을 반대로 이야기해 본다면 유한한 사람이 그의 자아를 잃지 않으면서도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그리스도가 그의 안에 거하시는 것을 거하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이해하는 것은 쉽지 않은 일입니다. 우리가 우리 자신이면서 어떻게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거할 수 있습니까? 우리가 지난번에 나눈 말씀을 통하여서 두 가지 본성이 한 분이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연합되는 신비한 비유를 생각해 본 것이었다면 오늘은 믿는 사람들 사이에서 일어나는 연합에 대해서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바울은 믿는 사람들의 연합을 매우 중요한 것으로서 강조했습니다. 바울은 서로 마음을 같이 하여 라며 로마서 12장 16절에서 말씀했습니다. 또 고린도전서 1장 10절에서 모두가 같은 말을 하고 너희 가운데 분쟁이 없이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하라 라고 또 말했습니다. 바로 그리스도의 연합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로마서 15장 6절에는 또한 한 마음과 한 입으로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하노라 라고 합니다. 빌립보서 1장 27절에는 너희가 한 마음으로 서서 한 뜻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협력하는 것과 또한 또 1장 27절에 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는 내가 너희에게 가보나 떠나 있으나 너희가 한 마음으로 서서 한 뜻으로. 베드로전서 3장 8절에서는 마지막으로 말하노니 너희가 다 마음을 같이하여 동정하며 형제를 사랑하며 불쌍히 여기며 겸손하며. 베드로전서 4장 1절에서는 너희가 같은 마음으로 갑옷을 삼으라 라고 말씀합니다. 누가는 한뜻이라는 표현을 사용하는데 이것은 현대 번역에서 함께 또는 한 마음으로 번역되었습니다. 이것은 사도행전에서는 11번이 사용되었습니다. 성도의 한 마음으로의 연합은 바로 사도적 교회의 특징입니다. 두 유한한 신자들이 같은 마음을 가짐으로써 연합하며 함께 거할 수 있습니다. 세상은 일반적으로 이러한 연합이 무엇인지를 알지 못합니다. 대신에 때때로 세상은 정치를 사용하여 연합을 만들어 보려고 합니다. 단어를 정의해 본다면 정치는 한 정부의 행동과 정책에 영향을 미치는 것 또는 정부의 권력을 획득하고 유지하는 것과 관련된 활동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용어로서의 정치는 사회에 사는 사람들 사이의 관계의 총체적 복합체를 말합니다. 저는 이 정치라는 용어를 두 번째 의미로 사용할 것입니다. 우리는 직장, 학교 또는 크고 작은 조직에서 다양한 연관성에 의해 사람들과 많은 차원의 관계를 경험합니다. 다른 사람과의 어려움 혹은 관계의 문제를 발견했을 때 우리는 회사 정치 혹은 조직 정치 같은 것이 있다고 말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들에게 사람들이 한 마음 또는 한 뜻일 수도 있다는 것을 이해하는 것은 꽤 어려운 일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보통 세상에서 이기적인 이유를 가지고 정치적 행위들을 통해서 관계를 이루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인인 우리들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됨과 연합을 누릴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자들에게 실제적인 방법으로 이러한 연합을 이루어가도록 여러 가지 조언을 하십니다. 그리스도인의 연합은 명료한 화법으로 이룰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5장 37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직 너희 말은 옳다 옳다 아니라 아니라 하라 이에서 지나는 것은 악으로부터 나느니라. 우리는 예라고 말하면서 또 아니오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연합은 진실함으로 성취됩니다. 고린도후서 1장 17절에서 20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함께 고린도후서 1장 17절에서 20절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후서 1장 17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계획할 때 어찌 경솔이 하였으리요. 혹 계획하기를 육체를 따라 계획하여 예예 하면서 아니라 아니라 하는 일이 내게 있겠느냐. 하나님은 미쁘시니라. 우리가 너희에게 한 말은 예하고 아니라 함이 없노라. 우리 곧 나와 실루아노와 디모데로 말미암아 너희 가운데 전파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예하고 아니라 함이 되지 아니하셨으니 그에게는 예만 되었느니라.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예가 되는 그런즉 그를 말미암아 우리가 아멘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느니라. 아멘. 신자들에게 있어서 예는 예이며 아니오는 아니오입니다. 우리가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어떤 문제를 이야기하고 논의하거나 어떤 사항을 결정할 때 어떤 술책, 영리한 계략, 승리를 위한 전략, 인신공격, 인격공격 등을 사용해야 할 이유가 없습니다. 이유는 굉장히 간단합니다. 그리스도의 연합은 모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행동과 말과 모든 것이 진실해야 합니다. 우리는 모든 것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합니다. 어떤 이유로든 우리의 형제 자매들을 모욕하고 멸시하거나 업신여기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모두 그리스도의 피로 값을 주고 산 사람들이기 때문이며 주님께 속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목표는 이기는 것이 아니라 사랑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모두 한 몸에 속해 있고 서로를 위해서 일하기 때문에 경쟁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서로가 서로를 필요로 합니다. 그러면서 건강한 몸을 세워갑니다. 우리가 이 귀한 진리를 이해하지 못한다면 우리 자신은 영적으로 낙후되고 비참해지며 다른 사람들은 상처를 받습니다. 그리스도의 온 몸은 그 결과에 따른 고통을 겪게 됩니다. 함께 에베소서 4장 31절에서 32절을 찾아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는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과 비방하는 것을 모든 악의와 함께 버리고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과 같이 하라. 바울이 이러한 말을 불신자나 이방인이나 이교도들에게 한 게 아니라 바로 성도들에게 한 것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신자들이 성숙함으로 자라지 않는다면 그들은 바울이 하지 말라고 한 것들을 모두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지금까지 우리는 성도들 사이의 연합을 살펴봄으로써 그리스도와의 연합을 이해하려고 노력했습니다. 셋째로 성경적으로 그리스도의 내재하심이 설명됩니다. 빌립보서 2장 5절은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는 바로 그리스도의 마음을 갖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 16절에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아서 주를 가르치겠느냐.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느니라. 아멘.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진 것은 우리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계신다는 표시입니다. 우리에게 그리스도의 영이 있습니다. 로마서 8장 9절은 말씀합니다.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아멘. 그리스도가 하나님 아버지와 하나이므로 그리스도 안에 있는 마음을 가지는 것은 동시에 아버지 안에 있는 마음을 가지는 것이며 아버지와 아들의 마음을 가지고 있는 것은 성령의 마음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7장 20절에서 21절에는 예수님께서 이 연합을 위해서 기도하신 것입니다. 내가 비옵는 것은 이 사람들만 위함이 아니오 또 그들을 말로 말미암아 나를 믿는 사람들도 위함이니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준 것을 믿게 하옵소서. 아멘. 요한복음 17장 23절 상반절 말씀은 또 이렇게 말씀합니다. 곧 내가 그들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어 하나가 되게 하려함은 이라고 말씀합니다. 바로 여기서 예수님께서 그들 안에 있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성령님과 연합은 믿는 사람의 안에 성령의 충만하심이라는 말로 표현됩니다. 사도행전 6장 3절에서 사도들과 함께 예루살렘 교회를 섬기기 위해서 선택된 7명의 사람들은 정직하고 성령이 충만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순교자였던 스데반 집사는 사도행전 7장 55절에서 나온 바와 같이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이었습니다. 사도행전 11장 24절에 나타난 바와 같이 바나바는 선한 사람이었으며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리스도의 내재하심은 바로 성령의 충만함으로 증명됩니다. 넷째로 성령은 성도들 간의 열합을 이루게 하고 더욱 강건케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사용합니다.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개념입니다. 하나님께서 바로 말씀을 통하여서 이것들을 가능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이러한 연합은 또 실제하는 것이며 필수적인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러한 일들이 오직 성령께서 활력을 넣어주시는 진리를 통해서만 이루어진다고 말합니다. 이러한 진리를 통하지 않고서는 성령은 절대로 성숙된 사람들의 마음을 다루지 않습니다. 진리는 글자 이상입니다. 그러므로 요점은 성경적인 언어는 사전에 정의되어 나오는 의미 이상의 것들을 포함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바로 성령이 성경의 저자들을 감동을 주어서 이 말씀을 우리가 갖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묵상하고 공부할 때 성령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조명하셔서 우리가 그 말씀이 정말로 무엇을 의미하는지 알게 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성경 말씀은 사전에 정의되어 나오는 의미의 이상의 것들을 포함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성경 전체를 외우고 있기도 하지만 그 사람이 진정으로 말씀을 이해하지 못하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말씀을 이해하고 묵상하고 연구하는 것이 중요하지만 그 이상이라는 것입니다. 예레미야 23장 29절을 함께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 말이 불같지 아니하냐 바위를 쳐서 부수뜨리는 방망이 같지 아니하냐. 여러분이 이런 것들을 경험하신 적이 있으십니까? 여러분의 굳은 마음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부서진 그런 경험이 있으십니까? 이사야 49장 2절은 내 입을 날카로운 칼같이 만드시고 라고 말씀합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은 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아멘. 여러분은 말씀을 통하여서 이러한 것들을 경험하신 적이 있으십니까? 고린도후서 3장 5절에서 6절은 또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무슨 일이든지 우리에게서 난 것 같이 스스로 만족할 것이 아니니 우리의 만족은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나느니라. 그가 또한 우리를 새 언약의 일꾼되기에 만족하게 하셨으니 율법 조문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영으로 함이니 율법 조문은 죽이는 것이요 영은 살리는 것이니라. 아멘. 저는 오랜 목회 경험을 통하여서 많은 사람들이 성경적인 단어를 또 성경을 사용하여서 굉장한 토론을 잘 하는 것을 많이 보았습니다. 그러나 정말 그 사람이 예수님을 본받는 사람이라면 여러분은 그 사람 통하여서 사랑과 바로 예수님께서 가지신 사랑과 따뜻함을 발견할 수 있을 것입니다. 로마서 1장 16절은 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이사야서 55장 10절에서 11절은 또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는 비와 눈이 하늘로부터 내려서 그리로 되돌아가지 아니하고 땅을 적셔서 소출이 나게 하며 싹이 나게 하여 파종하는 자에게는 종자를 주며 먹는 자에게는 양식을 줌과 같이 내 입에서 나가는 말도 이와 같이 헛되이 내게로 되돌아오지 아니하고 나의 기뻐하는 뜻을 이루며 내가 보낸 일에 형통함이니라. 아멘. 누가복음 24장 32절은 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들이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에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하고. 아멘. 예루살렘에서 엠마오로 향하던 두 제자는 예수님을 처음에는 알아차지 못했지만 이후에 깨닫게 되었습니다. 바로 이 제자들이 마음이 뜨거워졌던 것 같이 성령님께서는 우리를 이와 같이 우리에게 사역하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진리를 모르면서 동시에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진리에 대한 갈망이 없는 사람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질 수 없습니다. 성령께서는 우리에게 그리스도가 내재하도록 하십니다. 성령은 우리를 거듭나게 하십니다. 요한복음 3장 5절에서 6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디도서 3장 5절은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가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긍휼하심을 따라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셨나니. 성령은 우리를 성화시키십니다. 로마서 15장 16절은 또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은혜는 곧 나로 이방인을 위하여 그리스도의 예수의 일꾼이 되어 하나님의 복음의 제사장 직분을 하게 하사 이방인을 제물로 드리는 것이 성령 안에서 거룩하게 되어 받으실 만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3절은 또 이렇게 말씀합니다. 주께서 사랑하시는 형제들아 우리가 항상 너희에 관하여 마땅히 하나님께 감사할 것은 하나님이 처음부터 너희를 택하사 성령에 거룩하게 하심과 진리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게 하심이니. 베드로전서 1장 2절 곧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 아심을 따라 성령이 거룩하게 하심으로 순종함과 예수 그리스도의 피뿌림을 얻기 위하여 택하심을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아멘. 우리는 성화와 같은 우리 안에 일하시는 성령의 사역을 통하여서 그리스도의 내재하심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의 성화는 말로서만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 삶에서 성령님의 일하심을 통하여서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내재하심과 이것에 대한 중요한 질문이 있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내재하심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적어도 다음과 같은 문제가 있습니다. 첫째로 만일 모든 신자들 안에 그리스도가 내재하신다면 우리는 왜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고백하는 신자들 가운데서 그리스도를 발견할 수 없습니까? 무엇이 문제입니까? 굉장히 도전이 되는 질문입니다. 누군가에 대해 어떤 판단을 내리기 전에서 다음 것들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그분의 백성들이 입으로는 하나님을 공경하였지만 마음이 그분에게서 멀어졌다고 책망하지 않으셨습니까? 그들이 종교적이며 영적인 사람들이었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들의 신앙심과 영성은 부정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영적인 삶은 하나님에 대해 가지고 있던 자기 자신들의 생각에다 그 근거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정말로 그리스도의 형상을 본받는 사람들은 여러분이 얼마나 교회 안에 발견하셨습니까? 자기 자신들의 생각과 생각에 그 근거를 가지고 있던 그들의 영적인 삶의 결과는 잘못된 길에 빠지는 것이었습니다. 여기서 제 초점은 신앙 고백을 하는 믿는 자들에 대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바로 그들과 관련된 주제이기 때문입니다. 저는 일부 신앙 고백을 하는 신자들이 겉으로 보기에는 옳다고 생각되는 것들을 고백하고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라고 그리고 자기들은 신앙심이 있는 사람들이라고 주장하지만 동시에 그들은 어떤 방식으로든 속임을 당하고 있는 가능성을 제외할 수 없습니다. 그들이 진리의 말씀을 오해하고 있다거나 잘못 해석하고 있다는 이런 가능성 모두를 포함해서 생각해야 합니다. 저는 이방인 총독이었던 본디오 빌라도에게 예수님을 못 박으라고 소리쳤던 군중들을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일부 신자들이 미성숙하여 그리스도의 마음을 알지 못하고 불순종으로 이끌려지게 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적어도 두 가지 가능성이 있습니다. 첫 번째로 정말로 그들이 무엇을 하는지 또 하나님이 성경적으로 누구신지에 대해서 이해하지 못하는 영적 무지의 문제일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이 그들의 상상에 의해서 지어지는 것입니다. 또는 이것은 그들의 마음속의 죄의 문제일 수도 있습니다. 죄는 그들의 마음을 멀게 해서 그들이 봐야 하는 것을 보지 못하게 만듭니다. 그러므로 심지어 거듭난 이후에도 그들은 그들의 새 사람이 아닌 옛사람을 입고 있습니다. 둘째로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은 신자들의 성화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이것에 대한 예는 풍부합니다. 로마서 13장 12절에서 14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함께 로마서 13장 12절에서 14절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여러분은 이 편지의 수신자가 누구인지 알아야 합니다. 바울은 바로 로마의 성도들에게 이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불신자가 아니라 바로 성도들입니다. 바울은 로마의 성도들에게 어둠의 일에서부터 떠나야 한다고 말합니다.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입어야 합니다. 그들은 폭동하거나 소란, 술 취함, 방탕함, 바로 성적인 문제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음란하고 호색한 것, 또한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이러한 지침을 바울은 로마서 1장 6절에서 8절에서 말한 로마의 그리스도인들에게도 전했습니다. 제가 여러분께 이 부분을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도 그들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을 받은 자니라. 로마에서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고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모든 자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여기를 보시면 바로 이 편지 수신자들이 바로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을 받은 자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 전에 읽었던 것처럼과 같은 이런 어둠의 일들을 그들 가운데서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에베소서 4장은 또한 또 다른 예입니다. 에베소서 신자들이 바울의 눈에는 모두 귀하게 보였습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1장에서 바울은 그들을 하늘의 복으로 축복하시고 그리스도 안에서 그들을 예정하신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이렇게 그들이 귀하게 여겨짐을 알고 우리는 같은 에베소서의 4장으로 넘어갑니다. 바로 에베소서 4장 17절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이것을 말하며 주 안에서 증언하노니 이제부터 너희는 이방인이 그 마음에 허망한 것으로 행함같이 행하지 말라. 아멘. 이것은 신자들이 여전히 이교도와 같이 행하며 그들의 마음이 성화되거나 깨우쳐지지 않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18절은 그들의 과거의 상태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그들의 총명이 어두워지고 그들 가운데 있는 무지함과 그들의 마음이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도다. 아멘. 신자들은 그들의 회심 이후로 변화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어떤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리는 사람들 중에는 그들의 과거와도 심지어는 아직 믿지 않는 세상과도 다르지 않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바울은 20절에서 24절에서 바로 에베소서 20절에서 24절에서 이러한 신자를 책망합니다.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를 그같이 배우지 아니하였느니라.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과 같이 너희가 참으로 그에게서 듣고 또한 그 안에서 가르침을 받았을진데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와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아멘. 이러한 문제에 대한 몇 가지 중요한 권고와 해결책이 있습니다. 왜 이렇게 여전히 성화되지 않고 세속화되고 세상적인 신자들이 많이 있습니까? 왜 자라나지 못하고 육에 속한 신자들이 많습니까? 무엇이 무엇입니까? 에베소 4장 20절에서 마치 천둥과 같은 소리로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너희는 그리스도를 그같이 배우지 아니하였느니라. 여러분은 그리스도를 그렇게 배우지 않았습니다. 우리 옛사람은 반드시 벗어져야 합니다. 우리가 변화되지 않으면 이것이 가능하지 않습니다. 이러한 변화는 자연스러운 현상이 아니라 하나님의 도우심과 우리의 순종이 합해져야 되어지는 일입니다. 우리의 순종에는 무엇에 대한 순종인지에 대한 관한 내용이 있어야 합니다. 우리는 무엇에 순종합니까? 바울은 너희가 반드시 배워야 한다고 말합니다. 그럼 우리는 무엇을 배워야 합니까? 이것은 21절에 답해집니다.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 같이 너희가 참으로 그에게서 듣고 또한 그 안에서 가르침을 받았을진데. 아멘.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로부터 가르침을 받았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21절 마지막 부분에서는 또 이렇게 말씀합니다.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렇다면 진리는 무엇입니까? 요한복음 17장 17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이니이다. 아멘. 우리는 바로 진리로 거룩하게 되며 진리는 바로 아버지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6장 37절에서 39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자는 다 내게로 올 것이요 내게 오는 자는 내가 결코 내쫓지 아니하리라.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아멘. 여러분은 모든 것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 안에 있지 않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신자들의 성화되지 못한 삶과 성품은 그들이 진리로 가르침을 받지 않고 그들 자신의 생각 또는 이 세상의 가치관으로 인한 것이라는 단순한 사실로부터 비롯된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만이 그들을 깨끗하게 하고 성화시킬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그들이 깨끗하고 잘못된 것이 없다고 이렇게 얘기한다면 그는 잘못된 것입니다.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으로 진리로 우리가 거룩하게 될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15장 3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요한복음 15장 3절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여졌으니 아멘. 함께 에베소서 5장 26절도 찾아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너희가 진리로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우리는 바로 말씀으로 깨끗하게 될 수 있고 정결하게 될 수 있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22절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가 진리를 순종함으로 너희 영혼을 깨끗하게 하여 거짓이 없이 형제를 사랑하게 이르렀으니 마음으로 뜨겁게 서로 사랑하라. 아멘.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며 그분을 순종한다고 할 때 그거 순종에 대한 어떤 것에 대한 순종을 하는지에 대한 것이 있어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진리입니다. 하나님의 진리를 순종하는 것 없이 우리가 어떻게 거룩하게 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진리에 무지한 것은 우리의 성화의 모든 부분들을 부족하게 하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우리는 우리 그리스도의 내재하심과 성경에 대한 주제로 넘어오게 됩니다. 그리스도는 그분이 약속하신 대로 우리 안에 계십니다. 첫 번째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계시다는 말은 곧 우리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거하시는 것과 같은 말입니다. 요한복음 15장 7절에선 이렇게 말씀합니다. 함께 15장 7절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아멘. 요한일서 2장 14절은 또 이렇게 말씀합니다. 아이들아,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아버지를 알았으며 아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태초부터 계신 이를 알았으며 청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강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 안에 거하시며 너희가 흉악한 자를 이기었습니다. 아멘. 유대인들이 거절당한 이유를 기억하고 계십니까? 요한복음 8장 37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나도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아노라. 그러나 내 말이 너희 안에 있을 곳이 없으므로 나를 죽이려 하는도다. 아멘. 여기서 예수님의 말에 따르면 유대인들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예수님이 계실 곳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무슨 뜻인지 알아야 된다는 이런 말씀 말을 여러분께 드리는 것이 어떤 부담으로 작용하게 됩니까? 그러나 성경을 공부하는 것이 많은 여러분들 중에는 성경을 공부하는 것이 여러분의 우선순위에 후순위, 나중순위로 되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나 여러분께서 우리의 삶이 유한하고 또 이 땅에서 삶이 영원하지 않다는 것을 아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영원의 삶에 들어가게 될 때 우리와 주님과의 관계만이 남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유대인들이 한편에서는 주님을 주로 고백하였지만 또 다른 한쪽에서는 메시아를 죽이려고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거하실 그런 장소가 있습니까? 우리는 바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구원받았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23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오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아멘. 고린도전서 4장 15절 말씀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일만 스승이 있으되 아버지는 많지 아니하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내가 복음으로써 너희를 낳았음이라. 야고보서 1장 18절 말씀입니다. 그가 그 피조물 중에 우리로 한 첫 열매가 되게 하시려고 자기의 뜻을 따라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느니라. 아멘. 셋째로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계심을 드러냅니다. 성경은 비교할 수 없는 책입니다. 성경은 진리가 있는 어디든지 가며 성경으로 인해서 생명을 받은 모든 사람들과 함께 확장됩니다. 여러분이 이 개념에 대해서 잘 이해하시길 바랍니다. 사도들이 말씀을 전하는 중에 성경의 진리가 사람들을 온전히 사로잡게 되었을 때에 하나님의 말씀은 흥황하여 더하였다. 또는 이와 같이 주의 말씀이 힘이 있어 흥황하여 세력을 얻으리라 라고 말해집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이 단순히 인쇄된 글자라고 생각한다면 책에만 그것이 남아져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살아있는 생명의 말씀이기 때문에 방금 전에 말씀드렸었던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흥황하여 더하였다라는 이러한 말씀이 생긴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바로 성경이 진리가 있는 어디든지 가며 성경으로 인해서 생명을 받은 모든 사람과 함께 확장됐다고 말씀드린 것입니다. 어떤 사람의 삶 속에서는 바로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이 흥황하고 더하여지지만 어떤 다른 사람들의 마음에는 이 말씀이 말씀에 어떤 것도 발생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믿는 사람들 안에 계시는 그리스도의 내재하심과 그의 진리의 말씀과의 관계에 따른다면 헌신된 믿음의 사람들과 영감으로 주어진 진리의 말씀 사이에는 서로를 세워주는 요소들이 있다는 말입니다. 서로를 세워주는 관계에서 말해본다면 신실하게 말씀을 듣는 사람들은 영감으로 이루어진 진리의 말씀의 모든 것에 참여하는 사람이 되었다는 말입니다. 이러한 사람들은 보이지는 않으면서도 말씀하시는 진리를 말씀하시는 하나님과 조용한 대화를 나눌 수 있습니다. 생각은 생각에 또 감정은 또 다른 감정에 반응하는 것이 너무나도 당연합니다. 어떤 형태의 기도는 거룩한 하나님의 음성에 깨어나게 된 감정의 자연스러운 분출입니다. 우리의 마음이 신령한 말씀에 반응하지 않는다면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자신만의 독백이 되며 우리의 마음에 아무런 영향도 미치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확장은 우리가 누가복음 13장 19절에서 발견하는 것과 같습니다. 마치 사람이 자기 채소밭에 갖다 심은 겨자씨 하나 같으니 자라 나무가 되어 공중의 새들이 그 가지에 깃들였느니라. 나뭇가지 안에서 씨는 씨 뿌리는 자가 알지 못하는 그런 사이에 자라게 됩니다. 그렇기에 씨 뿌리는 자의 일은 바로 씨를 뿌리는 것입니다. 따라서 영감을 받은 하나님의 말씀은 사람들의 마음 속에서 설교자가 알지 못하는 사이에 스스로 확장됩니다. 제가 여러분께 말씀을 전하지만 이 말씀이 전해진 것이 어떤 식으로 확장되는지는 제가 알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씨를 뿌리는 자 또는 설교자는 씨를 뿌리고 말씀을 가르치고 난 후에 감독과 보살핌을 멈추게 됩니다. 제가 여러분의 마음속에 씨를 뿌릴 수 있지만 그 이상의 것은 제가 관여할 수 없는 것입니다. 더 이상의 사역이 없게 되면 이렇게 씨 뿌리는 자, 즉 설교자의 책임은 여기서 끝이 나게 됩니다. 이러한 유사성은 조금 더 깊이 있는 또 다른 생각을 하게 만듭니다. 씨를 뿌리는 자는 씨의 싹이 나서 성장하는 일을 땅의 힘에 맡기고서는 더 이상의 그가 해야 될 역할을 갖게 되지 않습니다. 바로 씨를 뿌리는 일을 하지만 그것을 자라나게 하는 것은 땅이 해야 한다는 말이지요. 즉 설교자가 말씀을 전한 후에는 말씀을 들은 사람들의 생각과 마음 속에서 도덕적인 스스로의 행동들이 생겨나도록 그들을 놓아둘 필요가 있습니다. 만일 땅에 씨앗을 위하여 작용하는 이러한 내재적인 힘이 없다면 씨앗에는 싹이 나지 못할 것입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사람의 영혼에 도덕적인 자발적인 활동이 일어나지 않고 말씀을 받아들이며 반응하지 않는다면 가르쳐진 말씀은 아무런 일을 하지 못한 채로 남겨지게 될 것입니다. 저의 설교가 굉장히 강하고 강력한 그런 설교라는 그런 맞는 말들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이 설교를 통해서 마음이 정말 다쳐지고 또 영향을 미친다는 그런 말씀을 하기도 합니다. 제가 설교를 준비할 때 저는 적어도 한 달 전부터 이 말씀을 준비합니다. 이것은 설교의 통역을 준비하는 분들에게 도움을 드리기도 하지만 또 그러한 3, 4주 동안 이 말씀에 대해서 제가 계속적으로 생각해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제가 말씀하는 설교가 여러분에 대한 내용이라고 생각하신다면 그것은 사실이 아니고 그것은 정말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일어난 것일 것입니다. 말씀을 듣는 자들의 마음의 상태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듣는 사람들에게 말씀을 적용할 때에 말씀을 내재하는 성령님께서 말씀을 듣는 사람 안에 자신이 불어넣어주신 힘을 사용하신다는 것을 가르칩니다. 성령께서 역사하실 때에 많은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듣는 사람의 마음에 밭이 비옥해야만 합니다. 그리스도의 삶은 성장해야 하며 성장을 돕기 위해 예비된 것들이 있습니다. 이것은 곧 어린아이와 같은 신자들에게는 말씀의 영적인 젖을, 성숙한 신자들에게는 말씀의 단단한 음식을 말합니다. 히브리서 5장 11절에서 14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멜기세덱에 관하여는 우리가 할 말이 많으나 너희가 듣는 것이 둔함으로 설명하기 어려우니라. 때가 오래되었으므로 너희가 마땅히 선생이 되었을 터인데 너희가 다시 말씀의 초보에 대하여 누구에게서 가르침을 받아야 할 처지이니 단단한 음식은 못 먹고 젖이나 먹어야 할 자가 되었도다. 이는 젖을 먹는 자마다 어린아이니 이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자요. 단단한 음식은 장성하는 자의 것이니 그들은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하는 자들이니라. 신자들은 영적인 양식을 먹어야 합니다. 아기들은 젖을 먹으며 어른들은 단단한 음식을 먹습니다. 영적인 성장은 우연히 일어나는 것이 아닙니다. 신자들이 그리스도인의 공동체에서 시간을 보냈다고 하여 그들의 성장이 보장된 것은 아닙니다. 이 말은 또한 영적으로 성장했어야 하지만 여전히 미성숙하고 어린아이와 같은 신자들이 있다는 것을 암시합니다. 영적인 음식을 소화하는 능력을 볼 때에 미성숙한 신자인지 성숙한 신자인지 구별을 할 수 있게 됩니다. 영적으로 어린아이들은 의의 말씀에 능숙하지 않습니다. 성숙한 신자들은 두 가지 구별되는 특징을 가집니다. 첫 번째로 그들은 지각을 사용합니다. 이것은 헬라어로 인지할 수 있는 마음의 기능, 이해 또는 판단을 의미합니다. 그들은 인지하고 이해하기 위해서 마음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내적인 기능은 가르침을 받지 않은 상태로 놔두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의 마음이 훈련되지 않은 상태로 놓아진다면 미성숙하게 남아있게 됩니다. 히브리서 5장 14절 상반절은 단단한 음식은 장성한 자의 것이니 그들은 지각을 사용함으로 라고 말씀합니다. 사용이라는 단어는 문자적으로 바로 연습 또는 습관을 뜻합니다. 다시 말해서 지각 또는 마음의 기능은 반드시 올바르게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하고 사용하는 능력을 세우기 위해서 올바른 훈련을 끊임없이 해야만 합니다. ESV의 영어 번역본은 끊임없는 연습, 그리고 NIV 번역본은 끊임없는 사용이라고 번역합니다. 이것은 아마도 시편 1편 1절에서 말하고 있는 밤낮으로 지속하는 묵상의 생각과 관련되어 있을 것입니다. 두 번째로 마음의 기능은 반드시 잘 훈련되고 연습되어야 합니다.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양육되지 않으면 성장을 멈추며 영적인 무지와 미성숙한 상태로 남게 됩니다. 따라서 훈련이 필요합니다. 운동 또는 훈련이라는 단어의 뿌리는 검나조란다고 하는 이러한 단어로서 영어 단어로 gymnastic, 그 체조라고 하는 단어가 바로 이 단어로부터 왔습니다. 여기서 가르치고자 하는 것은 우리의 마음을 충분히 훈련시켜서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실행하는 것에 익숙하게 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직장에서 바로 훈련하고 배우는 것과도 마찬가지입니다. 셋째로 마음의 기능은 선과 악 모두를 분별할 수 있도록 충분히 훈련되어야 합니다. 분별하다라는 단어는 판단을 내릴 수 있는 능력을 말합니다. 이것은 평가와 판단을 할 수 있는 능력입니다. 이것은 바로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와 그리스도 교회와 사역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선과 악을 분별하는 것은 바로 말씀에 기초하여 훈련된 우리 마음의 산물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사람들은 바로 진리의 제자여야 합니다. 우리는 반드시 분별력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반드시 우리 자신을 하나님의 진리를 연구하고 묵상하며 반드시 말씀이 가르치고 지시하시는 대로 순종하도록 자신을 헌신해야 합니다. 신자들은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고 성장합니다. 하나님의 입에서 나온 말씀은 내재하시는 성령에 의해서 활력을 받고 효력이 생깁니다.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살고 사라지고 성장하고 있습니까? 이런 영적 양식인 말씀을 사용하지 않고서는 우리는 언제나 성령께서 믿는 자의 마음에 역사하고 계신다는 것을 알지 못합니다. 신자가 성령으로 충만할 수 있습니까?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오직 신자가 영감을 받은 진리로 충만하여 유익을 얻는 것과 비례해야 가능합니다. 성령의 거룩케 하심과 진리에 대한 믿음은 같은 것을 말합니다. 예수님은 요한복음 17장 17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아멘. 요한계시록 19장 11절에서 13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또 내가 하늘이 열린 것을 보니 보라 백마와 그것을 탄 자가 있으니 그 이름은 충신과 진실이라. 그가 공의로 심판하며 싸우더라. 그 눈은 불꽃 같고 그 머리에는 많은 관들이 있고 또 이름 쓴 것 하나가 있으니 자기밖에 아는 자가 없고 또 그가 피 뿌린 옷을 입었는데 그 이름은 하나님의 말씀이라 칭하더라. 아멘. 그러므로 우리는 여기서 매우 중요한 교훈을 배우게 됩니다. 잘못 형성된 양심과 생각은 성경의 원리를 포함한 다른 원리를 제대로 작동하지 못하게 하며 사람들의 마음에 잘못된 가치들을 불어넣습니다. 딘 스탠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성경은 단순히 인쇄되고 쓰여진 사본의 숫자가 증가하는 것이 아닌 다른 방법으로 그 자신을 전파시킵니다. 선한 사람은 살아있는 성경입니다. 교리는 성경의 축소판입니다. 이것의 진리는 단순히 진술된 문자를 훨씬 넘어 확장되고 진보할 수 있습니다. 많은 삶과 행위들, 그 이상으로 주님의 삶, 그 삶이 기록한 주님이 이루신 일이 기록된 글자들과는 별개로 많은 영향력을 펼칩니다. 이것은 흐르는 개울물이 이것이 시작되는 샘만으로 제한되지 않고 흐르고 또 흘러서 많은 물줄기를 이루는 것과 같이 성경이 주는 영감의 진정한 원천이 이것이 이루게 되는 그 신성한 풍요와 생명력을 보장해 주는 것과 같습니다. 하느님의 진리가 여러분의 삶을 넘치게 하기를 바랍니다. 그리스도의 내재하심과 하나님의 영의 충만함은 분리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내재하심은 또한 그분의 말씀이 내재하심을 뜻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은 진리의 말씀을 사용하여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성장하도록 도우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인쇄된 글자들 이상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마음과 그분의 교회 안에서 확장되고 성장하며 증가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그 마음의 말씀을 지키지 않으면서도 영적인 사람이란 없습니다. 대부분 우리 안에 그리스도의 내재하심은 우리의 거룩해짐을 통해서 보여집니다.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하나님 아버지 오늘 저희가 길고 어려운 말씀을 들었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내재하심을 단순히 신학적인 것으로 만드는 것이 아니라 우리 삶 속에 적용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